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후 사람들과 전에 그가 그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이고 오늘 폭설 가운데도 이 자리에 안전하게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9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의 내용 1절과 2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냐면 그들이 눈앞에 보고 있는 이 맹인, 이 맹인된 사람이 그가 맹인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자신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인지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질문은 당시에 타인의 불행에 대해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시각이 바로 타인 이러한 불행은 죄의 결과로 있게 되었다라는 당시의 시각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타인이 겪고 있는 불행이나 고난은 그 자신이나 부모 또는 조상들의 죄의 결과로 이들은 보았습니다. 물론 사람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후손들까지도 정죄하고 벌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구약의 사상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다 조상의 죄 때문에 그 자손까지 불행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를 에스겔 18장 20절에 보면은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그 자손들이 조상의 죄를 답습할 경우에만 징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불행이 다 죄의 결과는 아닙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보면 인생의 불행은 죄의 결과이죠. 그러나 우리 주변에 누가 불행을 당했다고 해서 그가 반드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떠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가 불행을 당하고 또 고난을 겪는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욥의 경우를 보면 욥은 큰 불행을 당했지요. 그러나 그가 죄를 범해서 그런 불행을 겪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시험하고 또 그의 신앙과 삶을 더욱 성장시키려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의 결과였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욥의 친구들은 욥이 마치 큰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하며 욥을 정죄했습니다. 우리도 간혹 입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속으로 우리 이웃 중에 큰 불행이나 고난을 당하면 무슨 죄를 지었나, 죄 때문에 저렇게 하나님께 징계를 받나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르지 못한 생각입니다. 3절 말씀해 보면 제자들의 이러한 어리석은 질문에 대해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맹인이 된 것은 그의 부모나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생각과 관점을 의도적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사람들은 온통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그 원인과 배경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이러한 관심은 그들의 호기심 그 이상의 것 아니었습니다. 과거에 그에게 혹은 또 그의 부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그 호기심 그 이상을 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한계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의 존재 목적입니다. 존재의 원인이 아닌 존재의 목적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죄의 결과로 맹인이 된 것으로 인식된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 그의 존재의 목적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일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음을 주님께서는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치유가 아닌 계시의 차원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또 많은 인류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사람이 맹인으로 산 목적이며 그 맹인이 지금 여기에 이 자리에 있는 목적이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사람이 왜 맹인으로 태어났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가? 여기에 주님께서는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율법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과거의 그러한 일들, 과거의 지식들, 또 현재 보고 있는 그들의 관점을 오히려 그들의 그 현재의 호기심을 미래의 관점으로 바꾸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절 말씀에 보면 주님은 때가 아직 낮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며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말씀은 지금 눈먼 맹인을 앞에 두고서 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묘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흔히 우리가 사람이 사물을 볼 수 없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먼저는 이 오늘 본 맹인처럼 장애를 가지고 있을 때, 눈에 장애가 있을 때, 보지 못한 장애가 있을 때 앞을 보지 못하고요. 두 번째는 어두운 밤, 깜깜한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도 앞을 잘 분간할 수가 없지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이가 들어서 연로해질 때 점점 우리의 시력도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맹인을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의 뜻은 너희가 저 앞 못 보는 맹인을 보고 있느냐? 그러나 너희들도 그때가 되면 저 맹인처럼 빛을 보지 못하게 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눈이 밝을 이때에 열심히 하나님께 충성하라 라는 의미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물론 주님의 이 말씀은 곧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암흑 같은 때가 제자들에게 닥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암흑은 우리가 잘 알듯이 며칠 뿐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부활 성천하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늘 주님의 영광의 빛 속에서 사역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지금 강조하시고 계시는 것은 우리가 눈이 밝고 건강할 때 하나님께 충성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충성할 기회를 놓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맹인을 치유하기 위해 사용하신 방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주님은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맹인의 눈에 바르는 방법으로 맹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치유의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결하다. 또 의학적으로 그것이 타당하냐 타당치 않느냐 하면서 갑론을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주님이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맹인으로 하여금 지금 주님께서 최선을 다해 그에게 치료의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각 사람의 처지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은혜를 베풀어 오셨습니다. 귀머거리에게는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또 침을 뱉어 그의 혀에 대는 방법으로 치유하셨습니다. 또 다른 맹인에게는 직접 그 눈에다가 침을 뱉으시면서 안수하시는 방법으로 치유해 주셨습니다. 또 문둥병자에게는 그 몸에 직접 손을 대시면서 치유해 주셨고 수속을 쓰지 못하고 또 말을 알아들을 수 없는 중풍병자에게는 말씀만으로 치유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치유하신 것은 각 사람이 자신의 형편에서 주님의 사랑과 치유의 손길을 가장 확실하게 체험하여 확신할 수 있도록 배려하신 까닭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각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사역에 있어서도 그 사람의 처지와 형편에 알맞는 방법으로 구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시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잔잔한 마음의 감동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큰 시련으로 구원하시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과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과 만난 그 방법들이 다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방법은 다양하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주님께서는 각자 형편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구원하시지만 동일한 천국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방법은 다양하기 때문에 자신이 받은 그 느낌과 그 은혜만을 옳다고 또 주장해서는 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각자 다양한 모습에 다양한 방법으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구원하시기에 그러한 다양한 모습을 우리는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또한 주님을 증거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의 처지와 형편과 수준에 따라서 다양하고 적합한 모습과 방법으로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상대방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내 주장만 강조하는 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양한 모습과 방법으로 연약한 이들을 찾아가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며 또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상대방에게 그들의 수준을 맞추어서 애정과 관심과 배려로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맹인을 실로암 못에 보내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은 맹인에게 진흙을 바른 후 실로암 못에 가서 진흙 바른 눈을 씻으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맹인은 그대로 행하였고 눈을 뜨게 되는 기적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실로암 못은 예루살렘 성내에 있는 식수원입니다. 그 못은 구약시대 히스기야 왕이 성 밖에 기온 샘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지하수를 건설하여 이루어진 못입니다. 즉 아수르의 산헤립 군대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을 때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장기전을 치룰 때 식수가 부족하지 않도록 성 밖의 수원지에서 성 안으로 물을 끌어들여 저장한 것이 바로 실로암 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요한은 그 못의 이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그 실로암 못의 이름의 뜻을 또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냄을 받았다. 이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실로암 못의 물이 성 밖의 기온 샘물로부터 수로를 통해 보내진 물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실로암의 의미를 이처럼 강조하는 데에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임을 암시하기 위해 이 표현을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요한은 이 실로암 못을 예수님을 상징하는 의미로 사용하면서 예수님께서 영적인 맹인의 눈을 밝히시기 위해 이 땅에 보냄을 받은 메시아이심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냄을 받아 이 땅을 오셔서 영적으로 눈 어두운 우리를 밝게 해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이제 주님으로부터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 맹인의 눈을 뜨게, 맹인은 오늘 이 주님 앞에서 기적과 같은 이 은혜를 체험하고 그가 바로 주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누가 내 눈을 뜨게 해줬냐 했을 때 그의 대답은 그 사람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맹인이 육신적으로 눈을 떴지만 영적인 눈이 온전히 떠지지 못한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17절에서는 주님을 선지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31절에서는 경건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6절에서는 드디어 주님이라고 그가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으로부터 눈에 보이는 크나큰 은혜를 경험하였어도 우리가 영적으로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이 떠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혼의 눈을 뜨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이 모습,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모습대로 세상을 향해 보내심을 받아 아직도 영적 암흑기에 있는 영적 눈이 떠지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주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영혼의 눈을 뜨게 하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준비된 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은혜로 오늘 하루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 날마다 펼쳐지는 일상의 평범함이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사랑임을 깨닫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믿음의 눈으로 주어진 모든 것을 바라보며 인간적인 생각과 잣대로 판단하지 않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의 영적인 눈을 밝히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저희 또한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영적인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과 방법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세문안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허락하신 교회적 사명을 다할 뿐 아니라 이 민족의 미래를 위해 더 넓고 깊은 안목으로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옵소서. 새 예배당 시대 이 민족과 세계 선교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성도들과 각 재직 부서에서 말없이 수고하시는 재직들과 교회 운영을 위해 애쓰시는 당회원들의 헌신을 통해 세문안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강건함 속에 하나님의 뜻을 온 교우들과 함께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이 민족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세계 상황 속에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분쟁과 다툼을 멈추고 나라의 미래를 위해 바른 대안을 함께 찾아갈 수 있도록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굶주림과 억압 속에 있는 북한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전쟁의 고통 속에 있는 우크라이나의 땅에 참 자유와 평화의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